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시위대장이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또 금농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23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 장모님이 2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저갓집에 이렇게 들려서 또 시간이 없지만 가족들이 산소에 한번 다녀오자 해서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2월 달에 이렇게 묘를 썼기 때문에 주변이 그냥 아름드리 나무들이 삥 둘러서 서 있는 것만 봤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죠. 가서 봤더니 숲이 져가지고 하늘이 조그마한 구멍이 나서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고 울창한 나무들이 상수리 나무들이 막 쭉쭉 뻗어나가지고 하늘을 가리고 햇빛을 가려서 잔디가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톱을 몇 개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주변에 나무를 몇 개 자르놔주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하늘이 뻥 뚫리고 또 바람도 싱싱 부는 게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대요. 저는 바빠서 산소에 들려서 잠깐 이렇게 들렸다가 오려고 했는데 또 정심을 먹고 가라고 붙잡으니까 또 이렇게 정심을 줘서 먹고 또 나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갈 수 있느냐고 예배를 좀 드리고 가라고 또 말씀 전하라 그러는데 그냥 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마음에서 교회를 떠난 가족도 거기 같이 앉아있는데 내가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다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내 마음에 교회를 떠나 있는 저 가족들이 같이 한자리에 앉아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마음껏 하자.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뭐 막지는 못할 거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말씀을 전하면서 쭉 했는데 편안하게 또 마음을 열고 듣고 앉아 있더라고요. 마치면서도 마치고 나오는데도 아, 이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게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추석 명절 메시지를 전해 주시면서 형제자매들이 가족들을 만나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마음도 예수님에 적게 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그러셨는데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2017년 지난 시간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소망스러웠어요. 어제는 밤늦게 한 자매님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러 왔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막 의사가 겁을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바로 서울대 병원을 가든지 어디로 가야 한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 할 거다. 막 겁술 줘가지고 며느리가 의사 말을 듣고 오더니 너무너무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포에 있는 우리 자매님 산부인과 연락을 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별 걱정할 거 없다. 괜찮다. 좀 지켜보자. 특별한 문제 없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괜찮아. 응?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셔. 그러면서 자매님도 우리 교회 최근에 아이 낳은 자매들 그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도 해주더라고요. 백영은 자매가 아이를 낳기 전에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한 달인가 뭐 두 달인가 누워있었는데 또 아이가 태어나서도 막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아이가 잘 자라고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엄마 얼굴보다 얼굴이 더 크닥하더라고요. 벌써 장군감은 알아보는가 봐요. 그리고 또 성인이 저 정성인 형제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막 어려움들이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3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볼 때 악하게 여겨지는 거고 내가 볼 때 저주처럼 여겨지는 거고 내가 볼 때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불행을 준 적이 없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모든 우리가 만나는 일들 선한 것이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비춰지는 형편만 보면 절망으로만 여겨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마음도 낮춰주시고 마음을 비워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세계에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모습들만 나타나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 땅에 떠나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형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또 팔아먹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시는데 여전히 형편없는 아브라함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에 끌려가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에 반응하고 마음의 그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생각의 종이 돼서 또 끌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이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그렇지. 내가 믿음 없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도 팔아먹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아내를 보호해주셔서 다시 찾게 해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데 뭘 주시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상급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상급을 의미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 길리우는 다메섹인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가 되리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때가 바로 밤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 뭐가 보이죠? 별이 보이죠? 하늘을 바라봐라. 예, 별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이 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아니, 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다음 장에 가면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16장에 들어가서 사라가 또 나섰죠. 아브라함에게 여보, 당신 나는 이제 여자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당신이 더 늙으면 이제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건강한 하갈이라는 여종이라도 취해서 자손을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합당하게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합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저희 외삼촌이 외숙모가 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목사님에게 우리 외삼촌 전도 좀 해주세요. 네 번째 외숙모하고 같이 사시는데 이 목사님도 아주 그 뻔치가 좋은 분이라 가지고 가서 앉아서 상담하다가 이제 그랬어요. 외삼촌 그 아내가 네 명이나 되면 그 죄 아닙니까?
저 외삼촌이 그러셨대요. 그게 왜 죄냐? 다 손을 보기 위한 건데. 자손을 번창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안 된다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 이분이 구원받고 가신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너무너무 신기하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래 내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됐으니까 저 여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사라가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사라의 마음에는 누가 씨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여종을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마땅해. 자,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아니야,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그걸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아브라함 마음에도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너무너무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았겠나. 지금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야. 지금 나로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건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생각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가능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아이고 이렇게 많은 별들 어떻게 세겠습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 보면, 그리고 1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네 아내에게서 날 자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그래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나도 기회가 없지 이렇게 해서라도 자손을 번창하는 게 맞는 일이야. 자, 사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다 그 생각이 옳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 틀렸어요. 맞아요? 예. 어느 편에서 보고 어느 편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똑같은 형편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형편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와 소망이 기쁨이 그 마음에 평안히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빌립은 자기 계산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안드레는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향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손에 건네드리는 걸 보면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건너갔을 때는 남자만 5천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세계와 내가 일하는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일하는 것과 주님이 일하는 게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생각이 얼마나 무익하고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고 내 판단이 얼마나 틀렸는지 옳지 않은 건지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갔을 때 결과가 어떤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따라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장로님들 그 모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도행전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셨는데 그 엘사다이라는 에티오피아의 방송국인데 이 방송국은 시청자가 3,500만 명이 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대. 그래서 그 방송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말씀을 방송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그 나라의 장래가 우리에게 있다고 목사님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IYF에 모든 걸 맡기고 있어요. 올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에티오피아에서 치러져요. 그 대회를 치르는 이제 의전이나 모든 자원봉사자들 훈련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게 되죠? 권능을 받게 되지.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죠? 예.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그 마음에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으면 권능도 임했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해요. 자,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까? 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증인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을 삼았어요. 성령도 임했어요. 권능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을 내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예, 역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삽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내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구원 받겠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해? 난 못해. 저 집사님은 할 수 있어도 저 자매는 몰라도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내가 무슨 증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속에 머물러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은 이제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받았고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 아멘 하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복음만을 향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손을 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겠죠. 몇 사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래 내가 증인이야. 그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역사할 거야. 근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사단이 또 생각을 일으켜주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러면서 또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죠. 네, 거의 어디가 안 계시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기를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받고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파라과이에 어떤 형제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이 형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교도소 가겠다 싶고 그래서 병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 할아버지를 곁에서 간호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나라에 아주 이름 있는 부자 할아버지라고 이 청년이 마음으로 그렇게 돌이키는 게 보이고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위해주는 게 보여지니까 이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내가 너를 내 양아들로 삼을게 그러면서 땅도 상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교회 기증을 해가지고 지금 수양관 땅이 돼 있어요. 이 형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할아버지를 해롭게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형제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양아들 삼겠다 그러면 양아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양아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내 땅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편없는 인간,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대요. 왜냐고요?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요.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대요. 난 너 알아. 안 들어봐도 너 알아.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예? 목사님은 사역자 뒷모습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말 몇 마디만 들어봐도, 저 사역자 지금 무슨 정신 가지고, 어떤 마음 가지고 살고,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게 훤히 보인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가리고 꾸미고 나와도 하나님 여러분 속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가리고 꾸미고 나온들 까마귀지 뭐겠어요? 까마귀가 정말 예쁜 다른 새들의 깃털을 호숫가에 떨어진 깃털을 막 꽂아가지고 자기를 단장해 갔는데 나중에 그 다 뽑히고 나니까 뭐예요? 여전히 까마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추해, 너는 더러워, 너는 거짓돼, 너는 엉큼해, 너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야. 너라는 인간은 뭘 믿을 게 있다고, 뭘 기대할 조건이 있다고 너를 기대하겠나? 다른 사람은 나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좋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을 보면서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기대할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잘난 체 해도 소용없고 똑똑한 체 해도 소용없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럼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온전하다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받으십니까?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사랑해 주십니까?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를 때는 그래도 쓸만하니까 써주겠지, 그래도 받을만하니까 받아주겠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품어주고 용납해 주시는 거겠지, 착각도 유분수지. 그런 사람은 시기 밑에 가야 된다 하더라고. 요즘은 전자시계라 가지고 그 소리도 못 듣는다 하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음성을, 내가 이런 복을,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이웃 교회의 형제 부부가 딸아이하고 같이 저에게 명절 인사를 하러 왔다고 왔는데 세 사람이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너무 무거워요. 아니 왜 이래요? 명절 인사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해가지고 어? 그랬더니 오기 전에 싸우고 왔다 카더라.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 보니까 딸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한밭에 가자 해놓고 준비하면서 부부가 싸워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이혼하자 여기까지 갔다 카더라.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인사하러 오지를 말든지 누가 인사하러 오락했나. 그래가지고 막 부부가 막 싸우는데 딸아이가 너무 막 말려도 아니 목사님이 인사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하고 막 말려도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또 그 시간 제가 늘 휴대폰을 옆에 두고 사는데 그때 마침 또 휴대폰을 또 서재에 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 산다 카더라. 그래 이제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하고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자기가 그러지 말아야지 싶은데 더 심해진다 하면서 중병이 들렸구만. 우리 자매님 마음 안 꺾고 살지요.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면 남편을 무시하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더 심해지는 거야 병이. 남편을 무시하니까. 응? 내가 생각할 때 이 형제나 되니까 자매 데리고 사는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이혼했어. 응? 남편이 응?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응?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딸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리고 형제도 그래. 응? 형제 같은 사람하고 누가 살아주겠어? 이 자매나 되니까 살아주지. 응?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고 응?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나하고 함께 살아주는 건 고맙다. 그래 해야지. 응? 왜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딸아이가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요 서로요 너는 내 덕에 사는 줄 알아라. 응? 너는 내 덕에 사는 줄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저하고 제 아내를 생각해봤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먼저 부부 교육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성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살지? 요즘 제가 오고 나서 신혼부부 된 부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부부 교육을 이제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오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 교육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필요 없느냐? 저희 부부를 보고 살면 부부 교육이 따로 필요 없어요.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존중해주고 제 아내가 저를 존중해주고 사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누가 내 덕에 당신 사는 줄 알아라고 그래 했다 하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저와 함께 사니까 그래도 대접받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내 덕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왜 그 얘기를 안 하느냐면 그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겠나?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이나 하겠나? 아내를 잘 끌어가기나 하겠나?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막 그 자매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나 같으면 저래 못 살아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숨 막혀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야,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요, 저라는 사람이 저는 율법사나 다름없어요. 말 그대로 율법사예요. 그리고 틀을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스스로 법을,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놓고 자신도 피곤하고 주위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동안 그 틀이 깨어져, 종들이 싸워주셔서 내 틀을 깨뜨려주시는 것. 그리고 법적이고 내 옳은 어떤 기준 틀 속에 갇혀있는 나를 거기서 건져내주시고 그 틀을 벗겨주시고 이끌어내주셔서 야, 교회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교회가 나를 만들어주시는구나. 교회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딱 그 남편이라는 권위를 세우고 딱 그 틀 속에, 옳은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 막 그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맨날 듣는 이야기. 풋사과 사달라 그러는데 창피해서 안 사주고 둘이 우산 쓰고 가는데 떨어져라 하고 그 부부가 우산 쓰고 가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근데 저는 마음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가 봐요. 저는 결혼식을 2월 23일 날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래도 점수는 잘 받을 수 있는 남편이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날 가서 잊어버려서 탈이지. 근데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야, 아빠가 된다는 거 막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기쁜 일이에요. 아빠가 된다는 거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23일 날 결혼식 올리고 시댁에 이제 고향 집에 부모님께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인사를 하러 안 갔어요. 수양회 봄 학생 수양회 치른다고 갔죠. 그때부터 추석 이번 명절 되기까지 고향을 인사하러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석이 됐는데 제 아내는 이제 배가 불러오네요. 결혼식 올리고 인사도 안 드렸는데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고향을 가려고 그러니까 아, 막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안 가면 안 돼. 왜? 이상한 남자가 됐죠 이제.
아빠가 되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친절하게 너무너무 잘하는데 제 아내에게는 쌀쌀맞게 아주 냉정하게 하는 그런 남편들 좀 있죠, 그죠?
아, 나밖에 없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니까 그게 다 무익해요. 왜 남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손에 잡힐 때, 주님의 손에 잡힐 때 진정 내 인생을 사는 거지.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지고 내 인생 살아가면 그건 내 인생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면 불행해. 그러나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면 그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은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 아닌데 내가 무슨 땅끝까지 증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 참된 구원, 그리고 진정한 죄사함의 말씀은 바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 그 마음이 들려질 때, 회개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교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분명 기록되었는데 성경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증인될 자격이 있나? 예,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웠으니까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을까? 예,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 돼서 사람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자주 비우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마음이 젖어서 주님의 은혜의 마음이 젖어서 복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금요일 날 임민철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충주에 가서 목사님이 토요일날 새벽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충주에 가서 장로님들 모임에 말씀을 전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함께 충주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마치면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이해석 선교사님 이제 결혼이 있어서 참석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가 있는데 임민철 목사님 서울에 전화통화하더니 완전히 계획이 뒤바뀌었어. 임민철 목사님 말씀 전하고 가고 또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 노영조 목사님이 전하시고 저녁에 또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가 전하게 되면서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서울을 결국 못 갔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같이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부산 대형교회에 전에 강남에서 목사님이 전도일지를 써라 각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부산 대형교회에도 전도일지를 쓰긴 했다고. 그래 내가 맞다 나도 내가 전도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마음에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전도일지를 쓰는 게 어떤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셔봐. 우리 교회에도 전도일지를 써나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일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쭉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은 직접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만나서 커피를 마셔야 될 사람 이 사람 만나서 정식을 먹어야 될 사람 이 사람 만나서 우리 집에 초청을 해야 될 사람 이 사람 만나서 마음 키운 이야기를 할 사람 이 사람 만나서 이제 마인드 강연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일지에 쭉 명단을 기록해 가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하나 성경 공부로 만나야 되나 마인드 강연으로 만나야 되나 아니면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귀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귀고 사귀다 보면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음악회도 초청하게 되고 마인드 강연에도 초청하게 되고 어제 오전에 중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명절 위로 행사를 가졌어요. 45명 되는 분들이 왔다는데 작년에 유학생들이 많이 왔었던 이번에는 대부분 가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세상에 이분들이 식사하고 마치고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분은 이분들이 막 식사를 준비해 드렸는데 한 접시 그냥 봉우리를 쌓아가지고 어떤 분이 뒤에서 땡기더래요. 아니 맨날 이렇게 먹는 거냐고. 그렇지 않다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IYF에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근데 왜 그러냐고. 다른 데 초청을 받아서 가면 그냥 몇 조각씩 그냥 이렇게 준대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질 않는데. 근데 어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율배식을 쫙 펼쳐놓으니까 접시에 막, 예? 마음껏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중국인들 모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애기 엄마들 활동하는 이야기,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님 부부도 왔다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형식적이에요. 거칠어도 만나고 끝나요. 마음으로 정말 나누고 싶고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 사실은 한국의 엄마들도 옆에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외롭게 혼자 육아를 해가는데 외국인은 더 그렇겠죠. 하나님이 이들을 붙여주시면서 이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제 우리가 전도일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전도일지를 써내려 가다 보면 5년 전에 10년 전에 맞다 그때 복음 듣고 교회 한동안 잘 나왔었는데 내가 그분 잊어버리고 지냈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연락을 했더니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느냐고 고맙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고 그러네.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 일지를 써서 쭉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얻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만나지면 만나질수록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익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더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다 이제 전도일지를 좀 써봅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동안 때로 우리가 실수를 하면 어떠냐, 때로 실패를 하면 어떠냐, 실패하면 하지, 허물이 드러나면 어떠냐,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떠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데. 목사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으면 땅이 공허한들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땅이 공허하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살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믿을 것이냐 말씀을 믿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생각이 구분이 되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아니야, 이건 말씀 아니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조금만 사고를 해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사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라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이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 뭘 봤다 그랬습니까?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것을 짜서 잔에 바로의 잔에 담아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직을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은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본 광경이 어떠했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이야기,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떡 굽는 관원장은 떡만 구워서 가야 되는 겁니다. 흰 떡 세 광줄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 한 광주리를 더 위에 얹어갔습니다. 자, 떡 굽는 관원장이 흰떡 세 광주리만 의지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 한 광주를 얹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불신입니다. 이건 불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와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들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주, 바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광주리 위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 한 광주리를 더 얹어서 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 더 얹어갔는데 그것이 자기를 멸망으로 저주로 몰아간다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말씀을 듣고 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보기에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 아각 왕을 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할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자기 생각을 따라갔을 때 왕위에서 버림을 받게 될 텐데 저주를 받을 텐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자기 판단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위하는 그 삶이 바로 불신에서 왔다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내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아서 믿음을 좀 더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성경은 믿음이 없다. 아니, 너는 주님을 믿지 않고 있어. 이걸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할 수 있을 것처럼 떡굽는 관원장처럼 바로를 위해서 각종 군 식물 한 강주를 더 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얹어보았지만 그것이 저기를 망쾌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면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는 인간이 뭔가 주님을 위하면 위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게는 주님밖에 길이 없어요. 주님만을 믿을게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겠지만 때로는 내가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면 내가 실패를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문제 속에 고통 속에 두신다면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어려움 가운데 두신다면 그 속에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때로 실패하게 하신들 어렵게 하신들 하나님은 결코 어려움 속에 실패한 그 속에만 있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떡굽는 관원장처럼 그래도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하면 될 것 같은 그 마지막 생각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대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주인. 골로새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 한자로는 주인 주자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여러분이 됐었는데 이제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기쁘고 그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방법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뜻굽는 관원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뜻굽는 관원장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바로를 위해서 뭔가 하나 더 얹어가면 뭔가 잘해서 가면 자기가 높임을 받고 세움을 입고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자신을 저주 가운데 멸망의 길로 몰아가고 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서 일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제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입술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해서 발을 내딛으면 주님이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행위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도 따져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믿음은커녕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짓된 인생이 불과한 인생 하나님 앞에 나를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산다면 또 주님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덧입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